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를 놓고 분열하고 사회의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발발 닷새 만인 어젯밤 텔레비전 연설에서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터키군은 국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국가 비상사태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의 추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 당국이 이번 쿠데타와 관련해 체포한 사람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약 5만 명의 공무원들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직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끝으로 나흘간에 걸친 전당대회를 마칩니다. 미국을 하나로 되게 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대회 이후 공화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벤 카슨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이번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단에 오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끝내 거부해 청중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한편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큰 성품과 다채로운 방식, 넘치는 카리스마를 소유한 인물이라며 자신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선거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지난주 바스티유의 날에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 용의자 5명이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프랑스 사법당국 관계자는 이들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테러 부대에 체포돼 있던 용의자들은 현재 파리 법원으로 이송돼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슬람 가격분자인 튀니지 태생의 프랑스인 모하메드 라흐에유 부후렐은 니스 행사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 84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2년 전 이른바 도시를 점령하라는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대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슈아 왕과 알렉스 초우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죄가 인정됐으며 나단 로우는 시위 참가를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 26일 홍콩 정부 시설 울타리에 올라타고 시민광장으로 알려진 법원 마당에서 홍콩의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미 본토에서 처음으로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이애미 환자의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플로리다 보건국은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관계에 의한 감염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핵이 영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국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결의 운명을 외세 손에 내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대국들의 갈등과 마찰의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각계각층이 떨쳐 일어나라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거듭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부산과 울산, 포항 등 한국 내 전략 지역들을 표적으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한국의 심장부를 겨냥해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며 북한은 언제든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 또한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며 비난이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 국립컨벤션센터에서는 오는 24일부터 한 메콩 유역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해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국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다양한 역내 협의체의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협의체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북한 핵이 영국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 때문에 영국은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들어 영국의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threats from countries like Russia and North Korea remain very real. And as our strategic defense and security review made clear.
메이 총리는 18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핵무기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핵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후화된 영국 핵 잠수함 교체안을 발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핵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며 기존의 핵 보유국 중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난 2년간 핵무기 사용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관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외에 북한의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a clear intent to develop and deploy a nuclear weapon, and it continues to work towards that goal. In flagrant violation, I'm going to make some progress.
북한은 일련의 UN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시험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도 발사했다며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은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운반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나라나 조직에 이전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이를 넘겨받은 제3국이나 조직이 영국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한번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영국이 계속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 초반에 은퇴하는 영국 핵 잠수함들의 교체 계획도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회는 이날 6시간의 논의 끝에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무장한 4척의 핵 잠수함을 대체할 새로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유럽연합 EU의 북한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와 북한에 대한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정 등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북한 노동자들의 EU 국가 내에서의 강제 노동이 EU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EU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 지정과 함께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여전히 구타와 고문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6곳, 북창 18호 수용소와 요덕 15호 수용소, 개천 14호 수용소, 명간 16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회령 22호 수용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 22호 수용소는 수년 전 폐쇄됐으며 북창 18호 수용소는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소 폐쇄와 이전을 겪으면서 15에서 20만 명이던 수감자도 8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감소 원인으로 수용소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철저한 통제로 인한 새로운 정치범의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 등을 꼽았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과거 김일성 정권부터 시작해 1980년대 김정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현 김정은 정권도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감했지만 최근엔 그 의미가 확장돼 한국행을 기도하거나 한국 국민이나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 주민들까지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재소자들은 재판 없이 수감되는 건 물론 가족들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만 17세 이상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인 공민증까지 박탈당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인권이 따로 없어요. 개미들이죠. 일하는 개미들, 뭐 말할 권한도 없고.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수용소 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명백한 법적 근거 없는 공개 처형과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도와주는 그런 건 사행. 어떤 사람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당국 등 사법체계 전반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가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찰과 사법체계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경찰과 수용소 간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문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문하는 것보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들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보다 더 힘든 고문은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 한겨울에 찬물 붓기, 양손을 뒤로 묶어 높은 벽에 매다는 일명 비둘기 자세 고문, 불로 지지는 불고문, 채찍질, 물고문 등이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 공개 처형, 특히 가족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 상당수는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탈북자 유인 납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탈북자 출신 고현철 씨가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고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고아들을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숄티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번 작전도 미국이 디펜스 포럼 대표인 그 유명한 북인권활동가 수잔 설티가 우리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직접 요구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20일 숄티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탈북자 유인 납치 주장을 폈습니다. 이 매체는 유인 납치의 막후 조종자는 미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숄티 대표가 고 씨를 북한 국경 내로 보내 어린이들까지 유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숄티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do not know Ko Hyun-chul and of course I've never been involved in kidnapping.
고 씨를 모를 뿐더러 누군가를 납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이끄는 단체는 비영리 재단으로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고 씨가 북한의 강한 압박과 위협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의 한국 귀환을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현재 여러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노력이 북한 정권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는 하루빨리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rth Koreans have a place to go where they can immediately be resettled, which is South Korea.
숄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민을 어디에 정착시킬지 세계 여러 나라가 고민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즉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때때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터키에서 지난주 발생한 군사 쿠데타와 같은 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한 주민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대북 정보 캠페인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20일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소장은 지난주 터키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북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군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고 권력이 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군대가 수뇌부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행사 후 VOA에 북한의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이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rule it out. I think, you know, when you see even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that are unexpected, you have to think about the unexpected in North Korea as well.
북한군의 많은 고위 간부가 숙청되고 일부가 처형되는 상황에서 많은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역할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군대 역시 당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쿠데타를 조직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일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쿠데타 등 요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방대학교의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하지만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 통제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소장은 토론회 뒤 VOA에 북한에서 군대가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 집단이긴 하지만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이제 파워 엘리트에 대한 그 김정은의 장악력이 모두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은 장악력이 있고 또 뭐 미국의 뭐 이제 클레퍼나 미국의 정부 당국들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모르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군이 가장 김정은한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뭐 유력한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 역시 북한 군대의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김씨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며 국제화와 조직의 정교성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오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도 없고 과거의 방법들도 통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formation, truth, knowledge to be seeping into the North Korean people's mind.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겁니다. 오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이런 제안을 미국과 한국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다며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과 장마당 세대 등 주민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 means not Arab revolution because generals will not shoot.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으로 당장 아랍의 봄 같은 민중 혁명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한국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중국의 덩샤오핑식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손전화기 보유 인구가 350만 명에 달하고 정권의 충성심이 약한 장마당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있어 더 호기를 맞고 있다며 정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이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포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치 패트릭 소장과 이석수 소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대규 침해사고 분석단장은 최근 서울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신단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른바 사이버 테러가 갈수록 한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테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우선 그 사이버 테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해킹으로 인한 건데요. 해킹은 이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정보 시스템에 침입해서 그 뭐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감염시키거나 혹은 뭐 정보를 빼가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그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가 더 이상 정상적인 그 접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특정 사이트에 그 많은 수많은 트래픽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 등이 이제 주로 그 사이버 테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이트 자체를 마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공격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새로운 공격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인지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전까지 뭐 2009년이나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대규모 좀비 PC들을 이용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언론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마비시키는 뭐 그런 공격들이 많았는데요. 그 뭐 2011년에 이제 농협 전산망 파괴라든가 뭐 2013년 320 테러로 이제 방송국하고 금융기관 전산망을 파괴시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이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무슨 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탈취된 정보를 또 SNS를 통해서 그 외부로다가 유출하면서 그 심리전까지 그 벌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이버 테러가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뭐 일례로 다 이쪽에서 보통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좀비 PC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그 해커가 이제 내리는 명령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PC들을 좀비 P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뭐 2011년이나 2009년 정도에 그 감염됐던 좀비 PC 대수는 12만 대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그 전반적인 트래픽은 보통 이제 뭐 수십에서 수백 기가 바이트까지 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어디서 했는지 보통 일반인들은 예. 그런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잘 모르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공격을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다 그 해커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CNC라는 그 명령 제어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명령 제어 서버는 악성 코드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분석해 온 명령 제어 서버가 어딘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령 제어 서버에 가서 어떤 IP들이 이쪽을 접근해서 여기다 명령을 내렸나 이런 부분들을 역추적해 가다 보면 그 북한 쪽의 IP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북한발 그 악성 코드다, 그다음에 북한발 사이버 테러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격이 아닌 특정 기관이나 인사를 겨냥한 공격도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한 공격들도 있었고요. SNS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워터링 홀이라고 하는 공격들까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SNS를 통한 공격 이제 저희가 인터넷 특성상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재해 놓은 프로필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실제로 이제 뭐 올해 3월 11일 날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그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작년 말에 그 미모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뭐 전현직 공직자들 수십 명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뭐 정보를 뽑아내거나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여성은 이제 한국 내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평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직원을 사칭을 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메일을 통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희 쪽 그 청와대나 아니면 경찰청에 이제 특정 인사를 이제 자기가 그 사칭을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메일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터링홀 공격이라 사자나 이제 악어가 보통 물가에서 그 물을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특정 인물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 해킹을 당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가 돼서 네. 일을 할 수 없게 네. 되는데요. 지금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그런 대대적인 공격을 남쪽에 있는 어떤 네. 기관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남북한 사이에서 그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뭐 금융권이 하루가 그 2011년 그 뭐 2011년에 있었던 그 농협 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에는 농협 전산망이 한 4일 정도가 마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그 느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쪽이 공격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사회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원자력 뭐 발전이라든가 전기 이런 쪽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뭐 사이버 사항의 피해가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뭐 저희 쪽에서 보면 일단 완벽한 보안 체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다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스템 차원은 더 이상 그 이야기할 게 없고 시스템 물론이고 그 개인의 그 PC나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신이나 방어벽 같은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놓고 그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그 주기적으로 그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그 잘 모르는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대규 침해사고분석단장으로부터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려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에도 북한 주민의 30%인 79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16-2026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량을 2100칼로리로 보고 이를 섭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6년에도 하루 평균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79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는 현재 북한 주민의 40%가량인 9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정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분배의 불균형으로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은 전체의 30%로 22개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북한에 이어 예멘이 24%, 타지키스탄 19%, 아프가니스탄 13% 순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테이시 로슨 농무부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인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해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tiny bit of per capita income growth coupled with, you know, slightly declining food prices has their food security situation.
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10년 뒤 식량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내 식량 배분 격차도 올해 17만 4천 톤에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11만 5천 톤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 배분 격차는 소득 계층을 10개로 나눠 각 계층이 하루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계산한 겁니다. 즉 10년 뒤에도 각 소득계층 간 식량 분배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11만 5천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 격차인 절대 식량 부족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로슨 연구원입니다.
Our results from this year's analysis did once again show that North Korea has zero nutritional gap. So again, the national average.
하지만 식량 부족분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위 계층에 속한 790만여 명은 최소 2,1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 국제 곡물 가격, 영양분 섭취량, 식량 부족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대외 식량 원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학문 수준은 논문 발표와 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중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학술 논문 지수인 스코퍼스의 집계 결과 논문 건수와 논문 인용 건수 순위에서 북한이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든 지수로 논문 발표 건수와 인용 건수 같은 분야의 순위들이 들어갑니다. 이 순위는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나라나 연구기관의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가 지난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126위, 인용 건수로는 113위를 기록해 모두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는 전체 33개 나라 가운데 23위, 그리고 인용 건수로는 1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논문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 14위로 북한보다 순위가 훨씬 높았습니다. 스포커스 지수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드러낸 분야는 컴퓨터와 공학, 소재과학 분야였습니다. 북한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공학 85위, 컴퓨터 86위, 그리고 소재과학에서 8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분류에서는 북한의 우주공학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우주공학 관련 논문 건수 순위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63위, 인용 건수에서는 174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분야 아시아 순위에서 논문 건수로는 13위, 그리고 인용 건수는 11위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우주공학 분야에서도 북한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학자들의 연구 성과 수준을 나타내는 H지수 순위에서는 북한이 293개 나라 가운데 105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33개국 중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코퍼스 집계 결과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를 지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각 분야에서 선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1966년 영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주역이었던 북한 축구 영웅 박두익 씨가 후대를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기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6년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속한 조에는 소련, 칠레, 이탈리아 등 강팀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소련과 함께 8강에 오른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이탈리아를 꺾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승리의 주역은 골을 넣은 공격수 박두익 선수였습니다. 박 선수는 미국 APTN 방송에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이 됐는데 그때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정말 젊어서의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한테 이겼는데 이탈리아 팀이 강적이 아닙니까? 강적한데 이긴 그 기쁨이라니까 이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불과 165cm로 체격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크게 뒤졌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1966년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축구는 1966년 이후 국제 무대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44년 만인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은 3패를 기록했습니다. 14살 이하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장경일 코치도 APTN에 박두익 선수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손꼽히는 축구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의 치욕인들은 거의 박두익 선수를 치욕의 영웅으로 또 들고 아주 자랑하고 있어요.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박두익 씨는 후대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남녀 축구가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좋겠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당당한 지위에 올라설 수 있고, 여자는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견제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이런 수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
2016년 북한 여자 대표팀의 국제 축구 연맹 FIFA 랭킹은 세계 9위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16살 이하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축구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는 이보다 훨씬 뒤처지는 세계 119위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꿈의 열차가 개발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캡슐형 자동차를 타고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네.
그 2013년에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인 그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상상력을 담아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제시해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하이퍼루프라는 기술입니다. 그 진공 튜브 안에 캡슐 형태의 고속 열차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술인데, 한국이 이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서울 부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한국의 고속열차도 2시간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 서울 부산의 직선 거리는 320km 정도가 되고요. 뭐 자동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 간다면 한 400km에 가깝습니다. 300km, 시속 300km 속도의 KTX 고속열차로는 2시간 40분 거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비행기라는 한 55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하지만 하이퍼루프가 적용되는 꿈의 열차가 만들어진다면 시속 1200km로 달리게 되고요. 부산 서울 거리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라면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만에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 서울, 네네, 부산을 불과 16분 만에 달리는 열차, 이 상상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언제쯤 이런 열차를 정말 타게 될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튜브 터널 안에 이 고속열차가 공중에 뜬 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 방식이 도입된다는데요.
네.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곳은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는 곳이고요. 그 한국에서 자기부상 열차의 독자 기술 개발을 한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앞으로 5년 안에 실물을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의 핵심인 튜브 터널 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 그리고 열차의 추진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 꿈과 같은 얘기네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를 200km 정도로 보는데, 이 꿈의 열차로는 그러면 8분 만에 도달하는 지척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용감한 아빠가 크게 늘었다는 제목의 보도 기사도 눈에 띕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떤 것인가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달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시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요. 아이를 보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만 1,700여 명이었는데요. 2012년에 6만 4천 명이 됐고요. 2014년에 7만 6천 명을 넘어서 지난해 조사를 해봤더니 8만 7,3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남성이 3,35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142명 정도 51% 이상 많아졌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들의 육아 휴직에 과감하다, 용감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데 정말 그럴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남성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진 것처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과거처럼 머물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아이가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을 때 근로자는 남녀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에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근로 형태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그 남성 3,350여 명, 전체 육아휴직자 4만 5천여 명 가운데 한 7.4% 수준인데 지난해 5.1%보다 높아진 겁니다. 최근 또 남성들 육아휴직이 많아진 이유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 달치 월급을 최대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 아빠에 달 제도라는 것이 확대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육아 휴직 중인 남성들의 직장별 지역별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어느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 더 육아에 적극적인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73.6%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 70%대로 집중이 돼 있고요. 경상도 쪽보다는 전라북도, 광주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은요, 대기업보다는 근로자가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미만인 기업에서 61.5%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선거 투표함이 29년 만에 개봉됐다는 소식인데요. 29년 전이라면 어느 대통령이 뽑혔던 선거인가요?
한국의 13대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의 투표함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개봉되지 못한 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투표함인데요. 이 서울 구로구 을 지역의 우편 투표함이 오늘 29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제안을 했고요. 오늘 오전 9시 진위 검증을 위한 개표가 진행된 겁니다.
네, 부정선거 논란의 투표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987년 당시 구로구 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부재자 우편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려 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네.
부정 투표함으로 인식한 시민들이 투표함을 빼앗았고요. 또 관련 서류를 불태웠던 사건인데요. 당시 선관위에서는 서류가 사라졌고 투표함의 표가 어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해당 표를 모두 무효로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빼앗았던 그 농성자 단체 시민 천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었고요. 200여 명이 구속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 투표함이 이제 개봉이 된 것인가요?
세월은 흘렀지만 그동안에도 부정투표 의혹이 계속됐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0년이 된 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그 투표함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또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한국정치학회의 제안으로 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오늘 개표 현장에서도 그 관련 단체와의 약간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29년 만에 투표함이 그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네, 여러 번 투표함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투표함 속에 4,325개의 그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고요.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신정일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4,325표 가운데 3,133표가 기호 1번이었던 노태우 후보의 표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후보의 순으로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방부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국가안전부와 국경수비대는 지난 6월 22일 예레반에서 대량 살상무기 위협 감소 프로그램 완료를 축하하는 경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년 동안 935만 달러를 들여 아르메니아 북부와 조지아 국경지대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 동안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가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을 탐지, 파악, 차단, 압수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리처드 밀스 주니어 아르메니아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날 우리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국경에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밀매를 차단하는 2년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완료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소속 동반자 형성 위협 감소국의 다운 브라운 국장도 두 나라의 성공적인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반자 형성 위협 감소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에 대량 살상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와 통신, 정찰, 이동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또 미국은 보안이 되는 광대역 무선 장비를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에 제공해 일선 정찰대와 지역 본부, 그리고 예레반에 있는 사령부와의 원활한 통신을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카메라 장비를 지원해 전천후로 24시간 국경 일대를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과 아르메니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2011년부터 협력해왔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2,130만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리처드 밀스 주니어 아르메니아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안보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해왔다며 우리는 굳건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